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느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성경을 한 절씩 읽기로 했는데 처음에 읽게 된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지셔서 성경의 글자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치아가 빠져서 발음이 새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발음이 새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라고 읽었대요. 다들 할머님의 실수로 인해 웃음보가 터졌어요. 배가 터져라 웃던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로 눈길을 돌렸는데 그때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은 목사님이 눈물 흘리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내가 왜 울고 있었는지 궁금했겠지요.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읽으셨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만 보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까지 읽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사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는데 과연 나는 내가 목이 잘리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늘 불평과 불만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자선 신자 여러분. 리브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조금 전 시편 23편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23편은 저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북조선 신자들도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좋겠네요. 이은혜 집사님부터 한 자씩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적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많은 신자들이 좋아해서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게 되는데요. 저는 몇 년 전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과연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어 다시 시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주시고 또 위로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신앙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확할 때 채워주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는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침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떠들어대는 장면이에요. 그럼 우리 먼저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가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초믹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오기 르홈에 이르기까지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이스골 걸작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매고 또 송리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가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끓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힘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여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던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들어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썽꾸러기 들으네요. 곱쟁이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 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잖아요.
맞아요.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까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아주 강한 적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놓고 바로왕마저 죽이셨는데 애굽에 돌아간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영해 줄까요? 아마 노예로 일했을 때보다 더 핍박하고 괴롭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라를 이룰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칙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장로 70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늘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모세가 그스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도 80살이 훌쩍 넘었을 텐데 모세는 원래 부인이 있었잖아요. 원래 부인이 죽어서 재혼을 한 것인가요? 그러면 왜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과 하지 않고 그스의 여인과 결혼한 것일까요?
이것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세가 재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기서 말한 구스 여인은 모세의 부인 시보라를 가리켜 말한 것 같아요. 시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구스 지역과 미디안 지역은 서로 가깝고 왕래가 잦았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7절에 구산의 장막, 미디안 땅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산은 구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세의 가시아버지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십보라가 모세와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해도 시댁 식구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구스와 미디안의 피가 섞였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마도 까무잡잡한 피부를 지녔을 거예요.
그러면 십보라가 이방 여인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만난 두 번째 아내가 그두라인데 그 사이에 낳은 아들 중에 미디암이란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배워줬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자신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보다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군요.
맞아요. 하지만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결혼이었어요. 모세가 주저하며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못했을 때 십보라가 결단을 내려 할례를 시켰을 정도로 십보라는 모세에게 좋은 배필이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했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까지 비방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만에 만났고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형제들이 자신을 비난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정말 아팠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게 된 별명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는 별명이었죠.
하나님은 이 다툼에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먼저 나서서 비방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지요.
오늘 정탐금 이야기는 바로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두 지파에게 각각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 알아와야 할 것들을 자세히 일러주면서 가나안 땅에서 열린 열매도 같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꼼꼼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침 포도가 처음 익어서 포도송이를 잘라서 막대기에 싣고 송류와 무화과도 따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포도송이가 정말 그렇게 막대기에 끼어 올 만큼 큰 송이로 열리나요?
그 우리가 왜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으면 긴 막대기에 꿰서 두 사람이 그 막대기를 앞뒤로 짊어지고 오잖아요. 제가 사진으로 찾아봤는데 정말 그 지역에는 포도가 그렇게 크게 맺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게 확실하네요.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정탐꾼들은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고 열매도 너무 잘 맺히는 좋은 땅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열두 정탐꾼 중 한 명인 갈렙은 빨리 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센 거인입니다. 그 거인과 우리를 비교하면 마치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죽든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서 우리는 가래 죽고 우리 부인과 아이들이 잡혀가게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맞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큰일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의 회중들 앞에서 외쳤어요.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텐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가요?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린 건가요? 우리는 가나안 땅의 거인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느꼈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땅의 거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우리를 가나안 땅의 거인들에게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이곳에서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는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그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그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시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그와 없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루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와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죽게 된다면 사방의 적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성을 깎아내릴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 찬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마음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방랑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왜 40년이냐 하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가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된 거예요.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 중에 갈렙만큼은 하나님께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 쓴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스스로를 메뚜기로 칭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구원해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약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갈렙이 차지했던 땅은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던 지역이에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아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정탐꾼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갈렙은 열두 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족장일까요?
헤브론 땅을 차지했으니까 유다 지파 아닌가요?
맞았습니다. 딩동댕.
역시 예수님과 다윗이 태어난 지파였군요. 예수님은 원래 완벽한 분이셨지만 용감한 다윗의 선조가 될 정도로 갈렙도 용감하고 믿음이 좋았네요.
갈렙은 아마도 애굽에서 있었던 열 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것 같고요. 결국 갈렙이 믿음으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의 오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께서 갈렙의 믿음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불확실한 일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당장은 두렵고 떨리고 과연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워주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셔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한 갈렙을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또 떡떡떡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북주선 신자 여러분. 신방 예배 함께하는 조벌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예언 자매님, 미소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예언 자매님 먼저.
네.
올 2025년 들어서 본인이 들었던 최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뭔가요?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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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쁜 소식이 저 있는데요.
혹시?
어? 혹시?
어?
혹시?
결혼? 아, 아니래요. 아유.
너무 간절하지만 아니고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언니가 중국에 살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태국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국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인 거죠, 저에게는.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계속 끝까지 잘 올 수 있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소자매님, 역시 올 2025년 들어서 본인이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이 뭔가요?
아, 저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그 여행을 가요. 네.
아, 어디로 가시나요?
저 그 이탈리아로 여행을 갑니다.
우와, 네. 좋겠다.
그래서 너무 설레고 계속 기대가 너무 돼요, 진짜.
아이고.
네.
자,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잘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개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따라가길 결정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세요.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 하나님께 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여나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빨리 도망가여 근처에도 안 가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신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미소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이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목이 복음이 해답입니다네요. 간결하면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제목 같아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좋은 소식이죠.
어떤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인가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어나서부터 멸망을 향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나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을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자유한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죽을 운명에서 사는 운명으로 바뀐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겠네요.
아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살게 됐다고 그러니 이것보다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미소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군요. 이 말씀이 전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복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신다. 또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죄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맞아요.
배가 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프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셨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어요.
아멘.
가족이 죽어서 애통해야 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셔서 그 애통함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자유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는 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인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죠.
맞아요. 눌리고 억압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어요.
와, 아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배워주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서 멈추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더 하라는 말씀인가요?
궁금하시죠?
네.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되어라.
아,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면 두 번째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너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군요.
네.
빛이 없는 곳에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무 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요, 목사님.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괴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온전한 정신에는 이것은 안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의 기쁨을 누린 자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마구마구 솟아나는군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 일이
맞아요.
아니라 오히려 네.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훗날에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살면서 시시비비 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 걸 너는 틀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은 빠르게 반박할 거예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니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어디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했어요. 우리 잠언 19장 6절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물을 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가 있나 보다,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따지기를 시작하면 공격을 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눠주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곳곳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긴 한데 그 부부싸움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하세요? 왜 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왜 싸우는지를 살펴보면요. 시시비비 가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서로 따지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건 부부 사이뿐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 사이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랬는데 네가 저러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기를 잘해요. 이렇게 매번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틀렸어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들어보면 우리 남조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상황을 보게 될 때 결국 모든 분쟁과 분열과 시비와 원망과 다툼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옳은 하나의 이야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 때문에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단 한 사람의 지도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분쟁은 점점 더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원망과 다툼과 분열과 시비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복음은 더 가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 더 나누려고 할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목사님 말씀은 복음은 내가 가지려고 할 때 완성이 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오히려 복음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더 가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높아지려고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목사님 맞나요?
맞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섬김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신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아멘입니다. 요즘 세상은 전쟁과 분열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을 때 그 참혹한 참상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전쟁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죽이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을 때 남조선 지도부에서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남조선 사람들에게 빨리 이스라엘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쓰는 비행기 있죠. 군용기까지 보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태워서 그 땅에서 다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이때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우리 남조선의 선교사님들은 그 전쟁통에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남조선 선교사님들은 전쟁이 났는데도 다 거기에 남아있었다는 건가요?
네.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조선에 잠깐 나와 있는 선교사님 중에서는요. 전쟁이 나니까 오히려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 중이라 비행기를 타기도 어렵고 하늘길과 바닷길까지 다 막힐 만큼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길, 바닷길이 막혔다면 육지를 돌아가서라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왜 전쟁 중인 그 땅에 힘들게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같이 목사님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 다 끝나고 평안한 다음에 들어가면 그들이 과연 우리를 형제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와, 어려울 때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위기를 겪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형제로 인정할 것이고 그래야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다는 의미였었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들어가서 선교 사역할 때 누구 편을 들어줄 겁니까? 이스라엘 편을 드실 거예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편을 드실 겁니까?
와, 이건 뭐 더 궁금하게 만드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뭐라 하시던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도울 것이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쳤으면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저희는 달려가서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너무 멋지네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에는 이슬람의 알라가 있고 이스라엘에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있어서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잠언 22장 이전의 말씀인데요. 미수자매님이 좀 읽어줄래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북조선과 남조선 사람이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난한 자, 부한 자 다 있지만 그분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곳에서 사람을 학대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건데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더 세상 속에서 편만하게 펼쳐져 갈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나눔 중에 네.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에 좀 꽂혔는데요.
네.
복된 소식. 네. 사실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매일매일 복된 소식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와.
그런 생각이
그렇게 되네요.
예, 문득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것 또한 그 복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가 곧 선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선물을 받고 있구나.
우와.
나는 매일매일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복된 소식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눔에도 있듯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도 해주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도 해주면서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정말 삶의 그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그 예언자매님 얘기 듣고 와 그렇구나. 내가 항상 그것을 좋은 소식을 항상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 여러분 이것은 고난과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미소 자매님은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 선교사님들께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에 가셨잖아요. 그 위험한 네. 곳에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에 가시는 걸 보면서 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시구나.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로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저도 그분들을 따라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참 저희가 배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도 함께 살거니와 이 모두를 지으신 자가 여호와라고 이 정신과 마음 잘 받아서 우리 남조선, 북조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소자매 귀한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찬양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겸손한 자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혹여나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이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예언가 미소 자매에게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언자매 미소자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